삼손이 블레셋 여인인 자신의 아내를 찾고자 딤나에 사는 장인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장인은 삼손에게 아주 황당한 답변을 줍니다. 그는 삼손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으니 그녀의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30명의 남자들에게 내고 내기를 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가 될 여인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그 30명의 블레셋 남자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삼손이 내기에서 패배하지요. 이때 삼손이 화를 불같이 내며 자리를 떠났기에 장인은 삼손이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그녀를 미워하는 줄 알고 자신의 딸을 삼손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장인의 설명을 들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여태까지 앞에 나오는 사사들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그런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한 싸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이 그 적군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민족의 대표로서 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삼손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사사로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적개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은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그가 4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꼬리가 묶여있는 여우 이 300마리를 두 마리씩 묶어놓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여우가 가는 곳마다 그 논밭을 태울 수 있도록 그 횃불에다 불을 달아놔가지고요, 여우 두 마리가 꼬리가 묶인 채 150쌍이겠죠, 300마리니까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이 포도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다 이 불바다가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이 불이 완전히 붙은 거죠. 뭐 오늘날에야 뭐 이 소방서도 있고 불 끄기가 쉽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불이 나면 말 그대로 대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범인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게 준 것으로 이 모든 것이 밝혀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농작물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며 그의 장인을 탓하며 그의 장인과 또 그 딸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한번 이 대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논밭에 불이 나서 화가 난들 한 일가족을 불살라 죽이는 이 모습이 사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저자는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뭐 이렇게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화난다는 이유만으로 한 일가족을 그냥 그 자리에서 불살라 죽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법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했는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람도 죽여버릴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삼손은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장인과 그 딸을 죽여버린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그들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도 그가 공적인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적개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개인적인 복수의 차원으로 나왔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그 사사기 14장 4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일로 사용은 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삼손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어떤 죄악을 지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게 공공의 이익이 됐다고 해서 나의 죄악과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따라서 블레셋은 삼손이 자신들의 동족을 죽였다는 소식에 삼손을 붙잡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며 빨리 삼손을 내놓으라고 협박해요. 그런데 여기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마지막 본문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행하려고 한다. 복수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에요. 근데 11절 보면 삼손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후반절을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느라. 그러니까 삼손도 복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또 삼손도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 그 블레셋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삼손이 지금 이 에담이라는 바위에 숨어 있어요. 막 그 바위 돌밭으로 된 산으로 있는 곳에 숨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기가 힘든 거죠. 이때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전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과 싸워준 삼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유다 사람들이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삼손을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앞서서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했는데 이제는 이 이방 민족에게 통치당하는 게 하도 오래돼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뭐 당연한 거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적군과 싸워서 이긴 그들의 그 챔피언, 그들의 사사를 오히려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이방의 압제에 익숙해져다 버리니까 삼손이 적군과 싸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어 자신들을 어렵게 처하게 만든 불량배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심산인 거죠. 즉 자기들의 평화와 유익을 위한 거라면 동족도 얼마든지 잡아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정도로 유다 사람들이 매우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사기 장면을 보면서 유다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전투력이 가장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유다 민족도 싸울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삼손을 넘겨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싸울 어떠한 그런 의도도 없이 그냥 순순히 그들의 압제에 당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장면과 같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과 싸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고 세상의 메인스트림, 그 주류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악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유혹에 그냥 쉽게 넘어져서 이렇게 사라져 가는데 그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성도를 붙잡고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줬을 때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왜 내 삶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그냥 나 편하게 그냥 살게 놔둬라 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삼손은요, 힘은 있지만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그 제안을 하죠. 너희가 나를 죽인다고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나랑 약속을 하면 내가 너에게 잡혀서 순순히 나가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 숨어있던 삼손이 에단 바위에서 줄에 꽁꽁 묶여서 잡힌 채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죠. 이 장면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논밭을 불태웠죠. 그리고 또 자기들의 동족을 죽였던 이 원수 삼손이 꽁꽁 묶여서 나오니까 야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승리를 만끽하며 나올 때 바로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가 자신을 결박했던 그 세 줄을 다 끊어버리죠. 결박을 끊어버린 삼손이 사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바로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칼과 창을 갖고 나오는 군사에 비하면 이 나귀의 새 턱뼈는 정말 이 무기로 쓰기에는 너무나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이 나귀의 새 턱뼈라는 게 뭐냐면 아직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라서 이게 마르지 않은 그러한 어떤 상태로 있는 턱뼈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무기로 쓸만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이 무기로 1,000명을 이긴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사람하고 싸운다 그래도요, 체력이 좋은 성인도 5명, 뭐 많게는 정말 10명하고 싸워도 뭐 지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1,000명을 이게 혼자서 감당했으니까 본인도 이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삼손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용을 들어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삼손은요, 이 싸움을 끝내놓고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아 역시 내가 이거 했어, 난 역시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한 그 어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다윗의 모습과 삼손은 너무나도 비교돼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가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늘날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는 자신의 싸움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어때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삼손의 삶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고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뒤에 나오면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이 한번 나오긴 나와요. 바로 18절의 모습입니다. 이 싸움 이후에 1,000명하고 싸웠으니까 땀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얼마나 이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이 심하게 마른 삼손이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큰 업적을 이루고 이거 주님이 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만 찾습니까? 내가 뭔가 좀 부족할 때, 내가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살아갔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어떤 분들 보시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그 반대죠. 반대지 않겠어요? 잘 되면 하나님 탓이요, 잘 안 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없이 아 역시 내가 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기술과 내 지혜로 잘했지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인생의 어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도요, 아까 1,000명을 그 나귀 턱뼈로 이겼을 때는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찬양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없고 죽게 되자,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놔둘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삼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될 텐데요, 하나의 패턴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그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삼손의 관심은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소판이 삼손인 거예요. 그 삼손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만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렇게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을 겁니다. 평상시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막 살아가다가 인생이 잠깐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그때만 주님 앞에 와서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쁠 때도, 또 힘들 때도, 또 좋을 때도, 잘 나갈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자, 지금 새벽 예배에서 계속 이 사사기를 읽고 또 보셨던 분들은 하나의 패턴을 보실 텐데요. 사사기는요, 이처럼 새로운 사사가 세워졌을 때 그 사사가 살아갔던 그 기간을 얘기해 주면서 그 기간 동안 이 땅이 얼마나 평안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몇 년 동안 땅이 편안했고, 입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몇 년 동안 땅이 평안했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사기 가운데 나타난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사사로 다스리는 기간 동안은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에게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 사는 기간 동안에도 블레셋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은 뭘 말해주냐면 삼손이 유명무실한 사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원수의 압제에서 꺼내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며 이스라엘은 전쟁의 노예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누굽니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책 중에, 아니 역사상 그보다 힘이 강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냥 어깨에다 메고 산을 막 넘어다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인데 그 큰 능력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한 사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은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요,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개인의 탐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자 사사기 역사상 가장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전쟁을 할 줄 몰라서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던 기드온 기억나십니까? 싸울 줄 몰라서 그냥 300명의 사람들 데리고 가서 횃불 하나 들고 나팔 불었던 그 기드온은 힘은 없었지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대한 전쟁과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혼자서 나귀 턱뼈로 1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유명무실한 삼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부어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받은 그 은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삼손과 같이 그냥 개인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빛이 날 것이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삼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었을 때 그의 인생은 낭비였고 그의 가지고 있던 그 힘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원수에게 두 눈이 뽑혔고 지하에서 맷돌을 가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그의 인생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크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큰 이유는 이것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하기에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